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다툼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없는 곳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보시면 초대교회 때에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심한 갈등의 골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귀한 사역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아마도 그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버스에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툽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심하게 말로 그렇게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정거장에 딱 섰을 때에 거기서 휙 내려버립니다. 내리면서 그 사람에게 그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휙 내려버렸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다툼은 있고 이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염려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곤 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도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시선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런 다툼,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주제가 사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시작부터 쭉 나옵니다. 다툼, 싸움, 사실은 그 말을 말하면 전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1절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형제들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비방하지 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지금 비방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비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반영해서 새 한글 성경에서는 1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비방이란 이 단어를, 이 헬라어 단어를 사전 가운데 찾아보면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심코 말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하위적인 뜻이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다라는 것의 밑에는 욕하다, 비난하다, 험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무심코 말하다라는 말 밑에는 무시하며 말하다, 예의 없이 말하다라는 것이 그 밑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 11절 말씀을 쭉 읽어갈 때에는 비방하지 말라, 아, 그리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 비방하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뜻들, 욕하다, 비난하다, 뒤에서 험담하다, 무시하며 말하다, 예의 없이 말하다, 이런 말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에,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결코 나에게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어쩌면 오늘 아침 나에게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됩니다. 여러분은 욕을 안 해보셨죠? 네, 서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욕도 해보고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험담도 어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시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 흥분된 감정이 휘둘려서 예의 없이 말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어쩌면 이것은 저희의 과거의 어떤 시절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현재 시점에서 도 동일한 모습은 아닐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저 원하는 것은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나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지기를, 줄어들기를,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따름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할 때에 저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로 참을 수 없는 어떤 공격을 받을 때에, 그리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억울할 때 바로 그때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이게 그 사람을 향해 나도 맞대응을 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누군가와 어떤 그 사람을 향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평가를 할 때에 그때에는 잠시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진 것 같고 뭔가를 털어내는 듯한 느낌을 가졌는데 조금만 시간을 지나가 보니 그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왠지 더 찜찜해집니다. 왠지 더 그 일들이 더 깊이 있게 각인이 되는 듯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미줄과 같은 그 줄이 저의 발목을 하나씩 이렇게 묶어서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순간순간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왠지 이런 찝찝한 느낌들을 갖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나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성품은 깨끗하다는 것을 어떤 증명하면서 나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혹은 아 덕장이구나 덕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점에 나오는 인간관계, 카네기가 말하는 어떤 누군가 말하는 인간관계 기술에서 나오는 혹은 어떠한 누군가가 인생의 누군가 조언해주는 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방할 때에 나는 새로운 자세로 그런 비방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는 많은 것들을 오래 참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시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모습 가운데 우린 양같이 다 제 길로 갔거늘 막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더불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앞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반복해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도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내고 또 견디어내면서 주 앞에 기도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때에, 비방할 때에 그 행동이 그냥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에서 준행자가 나오고 재판관, 입법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준행자는 우리의 몫이고 입법자, 재판관은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고 평가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평가하는 자하고 같다라고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율법이 왜 갑자기 나오는 걸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혹은 율법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 비방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접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는 말과 멸시를 하는 말을 내 삶 가운데 허용하고 있다면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의 선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고 넘어선 것이고 침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말 이런 언어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 멈춰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11절,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서서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과 10절이 동일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과 교만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6절과 10절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6절과 10절을 따로 띄어서 11절과 12절을 따로 띄어서 따로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연이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낮추십시오. 순복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길 때에 그것의 부처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그렇게 얘기 이렇게 대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지 않는 모습, 더 정확히 말하면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욕도 하고 그리고 비난도 하고 험담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예의 없이 얘기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에 이렇게 말해 나오는 이 열매들을 사소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너무나 집중해 보고 계시고 그 입술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방의 말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기보다 나의 말, 나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해 보시며 우리의 전반기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 아침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세월을 아끼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 잠들 때에 후회가 아닌 감사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형제 자매를 향해 비방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한 일은 기억하지 못한 채 다른 일을 여전히 떠올리기만 하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한 언어 생활로 이웃을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항전직으로 피격되어 훈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세문안 교회를 경건하고 아름답게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훈련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갑절로 더하사 맡겨주신 사명을 힘껏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사 목회 비전을 이루며 목양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와 재직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